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곡물 수출 관련 협정인 흑해 곡물 협정이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2개월 연장됐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방송 연설을 통해 연장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협정 지속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협정 연장을 확인하면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세계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돕기 위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2022년 7월 22일 이스탄불 협정, 즉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평가는 변치 않았으며 협정 이행에 있어서의 왜곡은 가능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수출은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비용 지불과 운송, 보험에 대한 제약이 선적에 사실상 장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흑해 곡물 협정의 지속은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면서 협정 연장을 환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길이 막혔고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습니다. 120일 시한을 둔 협정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연장됐으며 두 번째 연장 합의 직후 러시아 측은 60일 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밤사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와 남부 오데사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크이우에 대한 공격은 이달 들어 9번째로 크이우 동쪽 지역에서는 방공망에 요격된 미사일 파편들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으며 경미한 물적 피해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30발에는 해상, 공중 및 육상에서 발사했던 순항미사일들이 포함됐으며 한 발을 제외한 29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제 샤히드 공격용 드론 2대와 정찰용 드론 2대도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크이우 전역의 모든 목표물이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관리들은 미사일 한 발이 방공망에 요격돼 떨어지면서 산업시설 한 곳을 타격했으며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행 경유지인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G7 지도자들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리후이 유라시아 사무 특별대표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 등 언론 매체들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리 특별대표가 16일과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대표는 회동에서 위기 해결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상호 신뢰 구축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리 대표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성명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과 리 대표와 만나 상호협력과 러시아의 침략을 중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면담에서 평화회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영토를 잃거나 해당 분쟁을 동결하려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또 중국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방안의 실행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농무부가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초콜릿 맛 우유 등 가공 우유 퇴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알려져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코우유나 딸기 우유 등 향을 넣은 우유는 탄산음료만큼이나 당분이 많아서 어린이 비만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이렇게 어릴 때 단맛에 길들면 좋은 식습관 형성이나 바람직한 건강관리하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무부 쪽 입장입니다. 농무부는 지금 초코우유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초코우유는 제공하되 첨가하는 당분 양을 제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어찌됐든 가공우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자, 유제품에 대한 기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적어도 초코우유 등 맛을 첨가한 우유는 제일 인기 있는 메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학교에서 초코우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칼슘이나 비타민 D 등 뭐 9가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우유 섭취가 눈에 띄게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농무부는 영양소 부족을 걱정하는 만큼이나 과도한 당분 섭취도 큰 걱정거리라면서 유년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초코우유 관련 농무부의 결정이 내년 초쯤에 나오면 2025년 가을 학기부터 한 7, 8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차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이런 해계 관련된 일을 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자격증 여기.
예, 한국 서울에서 IT,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18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립니다. 원산과 장전 그리고 김영군 지역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약간 강한 바람이 용현과 개성, 함흥과 청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16도까지 아침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만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7도입니다. 신의주는 14도에서 24도고요. 개성은 15도에서 28도, 함흥은 13도에서 21도입니다. 원산 13도에서 19도, 청진 역시 10도에서 19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곡물협정 종료를 하루 앞두고 2개월 추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양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3년 안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기온이 5년 안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이 이 종료를 하루 앞둔 17일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 친구들의 지원, 우크라이나 친구들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흑해 곡물 협정은 오는 7월 18일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전에도 양측이 몇 번 연장한 적이 있는 협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정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됐었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7월에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즉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당시의 협정 유효기간이 1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러시안 종료가 임박하자 다시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는데요. 러시아는 이때 60일을 제시하면서 협정 연장을 수용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60일 연장에 합의한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이번에도 아주 막판에 극적인 타협을 이룬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유엔과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정 추가 연장을 설득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양측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합의점을 내놓지 못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테판 두자르 유엔 대변인은 협정이 연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플랜 B는 없다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 정부 관리들은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혀서 그나마 기대를 갖게 했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로서는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뭐 세계의 식량 안보 위기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왜 협정 연장이 이렇게 미온적이었던 겁니까?
네, 러시아는 협정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가난한 나라, 식량이 필요한 나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서방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러시아는 협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5개의 요구사항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협정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러시아산 비료 수출을 위한 이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가동, 그리고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의 스위프트 복귀 허용, 그리고 러시아 농업비료 관련 기업들의 해외자산 동결 해제, 농업기계부품 공급 체계와 보험, 재보험 관련 제재 해제 등 모두 5가지 항목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러시아의 이런 요구 조건들이 수용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는데요. 하지만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이날 협정 연장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을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 쪽의 공식 발표는 있었습니까?
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협정 연장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세계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이자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7월 22일 합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변하지 않았고 왜곡된 이행은 최대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도 협정 연장을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 협정을 무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협정 연장이 지속되는 건 환영하지만 반드시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흑해 곡물 협정은 두 달 더 시간을 번 셈인데요.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기자들에게 협정 연장이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유엔 대표들이 계속해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양측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러시아가 사람들의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걸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 단행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합의 직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그리고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18일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17일 밤 9시부터 18일 새벽 5시 30분까지 계속됐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러시아가 발사한 순항미사일 30발 가운데서 29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자주 미사일 공습을 하고 있군요.
네, 러시아는 지난 몇 주 동안 중단했던 장거리 미사일 공습을 최근에 재개했는데요. 이번 공습은 이달 들어서 9번째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크유에서는 아직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고요. 오데사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하고 러시아가 철도망 건설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란과 러시아가 17일 양국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6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이란 카스피해 연안 도시인 라슈티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도시인 아스타라까지 162km 구간을 철도로 잇는 사업입니다.
이 철도가 그러니까 양국을 이어주는 거네요.
네, 라슈티 아스타라 철도는 현재 국제 북남 교통로 INSTC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인도 매체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INSTC는 인도, 이란, 러시아 3국을 인도양과 페르시아만, 카스피해 등을 잇는 수로, 철도 등을 통해 연결하는 복합 운송로 구상인데요. 러시아는 이 구간이 완성되면 러시아 발트해항구, 이란 남부 인도양에 연결돼서 중요한 무역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 철도를 3년 안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이 러시아가 부쩍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사업 체결식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렸는데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직접 체결식에 참석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화상으로 이를 축하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대러시아 관계의 잠재성을 강조하면서 INSTC가 완공되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도 두 나라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형태로 두 나라의 명백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라슈트 아스타라 철도가 포함된 이 독특한 INSTC가 남북을 관통하는 유일무이한 교통망으로 세계 무역로 다양화에 기여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양국이 또 다른 분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바 러시아 부총리는 전날 테헤란에 방문해서 자바도우지 이란 석유부 장관과 회담하고 이란 원유시설도 둘러봤는데요. 노박 총리는 에너지 분야는 두 나라 핵심 협력 사업의 하나라면서 이를 통해서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지 장관은 러시아 기업과 원유 분야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향후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모두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즉 이란 핵합의 위반으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최근 이란은 두드러지게 러시아의 핵심적인 군사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조만간 기록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까?
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WMO가 지구의 기온이 앞으로 5년 안에 온실가스 또 엘니뇨 현상 탓으로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1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3년부터 2027년 사이에 적어도 한 해는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섭씨 1.5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66%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보고서가 언급한 그 기록적인 수준이라는 게 국제사회가 목표로 잡은 수준을 넘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에 이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네. 자, 세계 기상기구 전망은 이런 현상이 뭐 일시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의 전망이 지구 온도 상승폭이 계속해서 1.5도 수준을 넘는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자주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의 기온이 지난 2016년에 세웠던 기록을 깰 가능성은 98%로 전망했고요. 또 앞으로 5년이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5년이 될 확률도 9.8%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는 겁니까?
네, 세계 기상 기구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엘니뇨 현상을 꼽았는데요. 엘니뇨는 이 남미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 속에 몇 년에 한 번 이상 난류가 흘러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더운 엘니뇨가 몇 달 안에 발달할 걸로 보면서 엘니뇨가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와 결합해서 지구 온도를 미지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건강, 식량 안보, 물 관리, 그리고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엘니뇨는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기상기온 현상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엘니뇨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유발하고 북미에는 따뜻한 날씨를 그리고 남미에는 가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에서 심각한 불이 날 위험도 크다고 과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온 상승폭이 언제쯤 이런 목표치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나요?
네, 기술회사인 스트라이프 버클리어스의 기후학자인 제키 하우스파더 씨는 AP 통신에 2030년대 초중반까지는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진 않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채무 불이행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부채 한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몬태나주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서 미국 국세청 세금 환급과 관련한 신원 사기 의혹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의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에 참가한 의회 지도부 모두 이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채무 불이행 사태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부의 부채 한도는 올 1월에 이미 상한선에 도달했는데요. 만약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또는 유예하지 않으면 미국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월 6일에 이 특별 조치가 능력이 바닥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의회 지도부가 지금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주도부와의 회동 이후 실무진이 바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자신이 G7에 참석하는 동안에도 맥카시 의장을 비롯해 다른 의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맥카시 의장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예, 메카시 의장도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슈머 대표가 결국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철회했다며 우리는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양측이 이렇게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는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앞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소비되지 않은 돈과 낭비를 줄이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양측이 협상 타결에 확신을 주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메카시 의장의 제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사항들, 특히 의회가 수년 전에 투표해 결정한 것을 뛰어넘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부채 상한선 협상을 위해서 지금 해외 순방 일정까지 단축을 했는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어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G7 정상회의만 참석한 뒤 오는 21일 바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인가요?
예,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해외 일정을 연기한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 파푸아뉴기니하고 호주에서는 어떤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예,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파푸아뉴기니 해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 협정을 맺을 예정이었고요. 또 호주에서는 인도, 호주, 일본의 지도자들과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으로
네.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7일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방문 연기가 미국 외교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은 상당히 극적인 과정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일본과 호주, 한국 등과 안보 중심 협정을 맺고 인도와는 기술 협정을 맺었으며 호주 총리에게는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며 일각의 비판은 현실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요. 미국 북서부 지역입니다. 몬태나주로 갑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이 소셜미디어 틱톡이 완전히 금지되는 주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몬태나주에서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레그 지안푼테 몬태나 주지사가 17일 주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지앤포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 몬태나는 주민들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이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 단호한 조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틱톡이라면 미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죠?
맞습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내 이용자도 1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자,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가 왜 나온 겁니까?
네,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보안 우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틱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지난 3월엔 틱톡 최고 경영자가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게
네.
됐습니다.
자, 이런 보안 우려 속에 뭐 여러 규제 조처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지난 1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 앱 설치와 사용이 금지됐고요. 여러 주와 지방 정부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몬태나가 처음입니다.
네. 자, 틱톡이라면 개인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개인 기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전면 금지라면 어떻게 조처를 하는 겁니까?
예, 내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면 몬태나주에서는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게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비활성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애플이나 구글 또는 틱톡 측에 하루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몬태나주의 이런 금지 조처에 틱톡 측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틱톡은 성명을 내고 지앤포테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틱톡을 불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몬태나 주민들의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성명은 우리는 몬태나 안팎에서 우리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몬태나 주를 상대로 틱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AP통신은 그 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몬태나주의 새로운 법이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규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틱톡을 제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과 또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도 틱톡에 강경한 입장이죠.
예,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일부로 남아있다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틱톡 측은 중국 당국과의 자료 공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또 미국 기술회사 오라클이 운영하는 서버에 미국 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텍사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아, 미국 국세청 IRS 세금 환급과 관련된 신원사기 의혹 건수 100만 건을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3월 2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IRS가 받은 개인 세금 보고 건수가 5,490만 건이며 이 가운데 거의 110만 건이 신원 도용에 의한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올해 개인 세금 보고 건수가 약 1억 6,700만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따라서 의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신원 도용 범죄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세금 보고 뒤에 돌려받는 돈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이 재무부 보고서를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재무부는 세금 보고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원 도용으로 환급받은 돈이 약 6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의심 건수만 지금 110만 건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사기 보고로 확인된, 확정된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재무부는 12,617건을 사기로 판단하고 환급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1억 530만 달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사기 환급 건수는 2022년 같은 기간 9,600여 건보다 약 3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세금 관련 신원 도용이 꽤 오래전부터 문제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납세자 권리센터 설립자인 리나 울슨 이사는 2004년에서 2005년 이래 세금 보고 관련 신원 도용이 있었고 문제가 더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에게 총 9자리인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는데요. 올슨 이사는 세금 보고를 할 때 신원을 도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회보장번호를 한번 훔치는 것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국세청이 이 신원 도용을 통한 세금 보고를 막으려고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네, IRS는 신원도용 세금 보고를 잡아내기 위한 장치를 대폭 늘렸는데 여기에 걸리면 IRS가 납세자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세금 환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 IRS는 올해 1월 21일 기준으로 사망한 납세자 5,250만 명의 계정을 잠궜는데요. 세금 환급을 받을 계정이 잠기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세금 보고가 거부되고 우편으로 보낸 세금 보고도 IRS 마스터 파일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IRS에 따르면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사망한 납세자의 계정을 잠궈서 온라인으로 제출된 허위 세금 보고 84,400 건이 거부됐고 우편 전수 세금 보고 564건이 마스터 파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가 내 신원을 도용해서 세금 보고를 했다면 환급받아야 되는 그 세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환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기했는데요. 자, 그중에서 만약 누군가가 본인의 이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해 먼저 세금 보고를 해서 이중 보고로 전자세금 보고가 거부됐다면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원도용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이 진술서를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이후 IRS가 보내는 통보문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IRS는 범죄자가 내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했다면 즉시 계좌를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고든 미리 막을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신원도용 피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신원도용을 막으려면 납세자가 IRS에 신분보호 개인식별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P핀이라고 하는데 이 IP핀이 나오면 납세자는 세금 보고할 때 6자리로 된 이 IP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IP핀 없이는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납세자관리센터 올슨 이사는 세금 보호 접수가 처리가 시작되는 1월 말이 되기 전에 IP핀을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연방 상원이 인준하는 고위직 관리에는 연방 판사들과 사법부의 고위 관리도 들어갑니다. 연방 판사 인준은 해당 주기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연방 대법관 인준 과정이 종종 전국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상원 권한과 규칙 그 일곱 번째 순서로 연방판사와 사법부 고위직 인준에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question occurs on the nomination of Ketanji Brown Jacks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o be an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연방상원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 인준 권한이 가장 중요해지는 직위가 바로 연방 판사직입니다. 상원은 1789년 9월 건국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당시 상원은 단 하루 만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선택한 대법관 지명자 6명을 한꺼번에 인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이 처음으로 인준을 거부한 사법부 관리는 1795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던 존 러틀리지 대법관입니다. 19세기 동안 상원은 대법관 지명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인준을 거부하거나 막았습니다. 반면 1894년부터 1968년 사이에는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거부했던 사례는 딱 한 번으로 1930년 존 파커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받지 못했습니다. 1925년 상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지명자를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세웠습니다. 19세기 초와 20세기 초에는 상원이 처리하는 인준안이 많았고 또 대통령이 지명자 출신 지역 상원의원과 상의하는 관례 탓에 하급 법원 지명자들을 둘러싼 갈등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부터 대법원이 자주 연방법이나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대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대립이 가열됐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법관 중에서 보수와 진보 비율이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되자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습니다. 21세기 들어 공화민주 두 당 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점점 인준 절차가 느려졌고 처음으로 소수당이 하급 법원 판사 인준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동원하게 됐습니다. 2015년 상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이듬해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선택한 메리 갈랜드 지명자의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준을 무산시켰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상원 권한과 규칙 7번째 시간으로 사법부 고위직 인준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 양천구에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하고 또 취업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에서 탈북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7월 16일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자본 쪽 지출로 처리하시오라고 했어요.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의 탈북민 김지혜 부원장이 탈북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산 세무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한 강의실에서 12명의 탈북 수강생이 김지혜 부원장과 함께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했고요.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교육을 듣습니다. 먼저 전산 세무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에 관한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김지혜 부원장입니다.
500시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산회계 과정은 물론 시간수가 좀 많죠. 그런데 이거를 몇백씩만 해서 그걸 소화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북한에서는 듣지 못했던 단어들과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회계 원리, 뭐. 단기 차입금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말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500시간이 결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한테.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한 가지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보단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회계 과정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사회에 취업을 했을 때 컴퓨터를 가지고 많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쪽도 굉장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막 띄워놓고 회계만 배우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거든요. 인터넷이라든가 다운로드하기, 업로드하기, 이메일 주고받는 방법 여러 가지 IT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자동화 쪽으로 엑셀 자격증 과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에는 두 명의 전문 강사와 김지혜 부원장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사무실에서 세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탈북민 김효림 씨를 만났는데요. 이분 또한 전산회계 실무자 양성 과정을 수료한 분이었고요. 근무하면서의 소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긴 좀 기본 정보 이런 것 같은 걸 많이 배워주는 교육원이라 ITQ, 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랑 전산회계 1, 2급, 세무 2급까지 배워주는 교육원입니다. 여기가. 제가 아직 이 한국에 온 지 6년 차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뭐 대학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경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좀 어렵고 했는데 여기는 다 같이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데 편해서 좋았어요. 우리 고향에서 하던 얘기 같은 거 해도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랑 우리 부원장님이랑 비롯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데 많지만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저도 같이 일하는데 불편한 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효림 씨는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중이지만 같은 고향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편한 곳이라고 전했고요. 김효림 씨도 다른 탈북민을 가르치는 강사의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입사한 지는 지금 그 5개월 차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와서부터 배우는 데 많이 집중했고 대학도 졸업하고 같이 공부해보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나쁘지 않고 저와 같은 동료들도 같이 배우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취업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교육원이다 보니까 뭐 강사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좀 따가지고 저도 강의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는 조금 세우고 있어요. 교육생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배워주려고 하게 되면 강사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하면 괜찮잖아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 탈북민 김상록 씨는 이곳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이분도 교육을 통해 이 기관을 알게 됐다고 하고요. 많은 탈북민의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육생들이 100%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운 또 과목들이 있으니 그런 걸 뒤에서 좀 서포트도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뒤에서 뭐 지지해주거나 할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거를 좀 거의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지금 다 처음 접하는 분들인데 교육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걱정 또 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하는데 그런 잡생각들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좀 해주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원동력이 될까 싶어서 좀 동기를 많이 좀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록 씨는 주로 탈북 수강생의 고민에 들어주고 또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 응원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고 전했고요. 특히 김상록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 차라고 했는데 이 북한 사투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차 되다 보니까 언어라는 게 이게 좀 같이 합쳐질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화합이 돼서 같이 좀 섞이자 이런 취지로 저도 좀 이렇게 언어 같은 것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원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가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탈북민을 볼 때마다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과라는 게 일단은 있잖아요. 물론 가정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기만의 그 안고 있는 어떤 덩어리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하나씩 해냈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배로 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같이 기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감대가 좀 있어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죠. 희망누리 평생교육원은 탈북민에게 언제나 열린 공간인데요. 현재 교육을 듣고 있는 탈북민 이미란 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회계 관련 교육이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 관련 전공이었는데 사회복지를 일을 하다가 다른 데를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어떤 우대 사항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좀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 일을 사회복지 분야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다른 분야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를 알아보다가 거기 구하는 것 중에 이런 회계 관련된 일을 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여기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자격증 여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란 씨는 같은 탈북민 강사가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된다고 했고요. 또 최근에 본 시험 성적도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2급 관련해서 시험을 봤는데도 시험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선생님이 잘 배워주셔서 그게 좀 성과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또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또 무료로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또 앞으로 직업을 가진 데 있어서도 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탈북 수강생인 정가빈 씨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면서 희망누리 평생 교육원과 같은 기관이 더욱 많아져 더 많은 탈북민이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습니다.
지금 4학년 돼서 처음 휴학을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회계에 대해 찾은 거예요. 친구가 지금 회계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고딩 때부터 관심이 있으니까 옆에서 계속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약간 돈 관련된 거니까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 아예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어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점점 이거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얘를 꼭 따야 된다는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학원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와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동사를 돕는 단어 should, ought to, had better 각각 어떤 경우에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We use should to give suggestions and friendly advice, such as
You should apply for that job.
Or,
You should try that new restaurant.
should는 제안이나 다정하게 충고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You should apply for that job. 당신은 그 직장에 지원해야 해요. You should try that new restaurant. 당신은 그 새 식당에 가봐야 돼요.
ought to is similar in meaning to should, but it is not used as often.
ought to. 충고할 때 쓰는 말입니다. should와 비슷하지만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Sometimes ought to sounds more like oughta, as in this romantic song by Al Green.
'to' is similar in meaning to should, but it is not used as often. 에일 그린의 로맨틱 송에 때때로 ought는 ought처럼 들립니다.
You ought to be with me.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should를 사용해서 말해도 됩니다.
You should be with me.
Had better. Had better는 should와 ought보다 의미가 강합니다. Had better는 간접적인 위협을 포함합니다.
Had better suggests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if you don't follow the advice. In other words, it's a threat.
충고에 따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거죠. 즉 위협하는 겁니다.
Unless you want to lose a grammar fan, you had better start teaching more about modals.
문법 팬을 한 명 잃기 원하지 않는다면 조동사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참고로 had는 자주 생략됩니다. 그래서 you better 이런 형태로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구성이 되는데요.
Yes, that does sound a bit harsh, but had better is not always impolite. It can express a sense of urgency. For example, you had better run. The plane is about to leave.
거칠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렇게 위협이나 압박에 관한 표현만은 아닙니다. 긴급을 표현할 때도 had better를 씁니다.
You had better run. The plane is about to leave.
뛰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곧 떠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should, ought to, had better 어떻게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